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혼동 없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적 원리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 성에게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구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가 참 간단하고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이처럼 간단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성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이 명령,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서 기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지만 이 본문 말씀은 환난과 고난을 배경으로 주어진 권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던 이유는 그 심한 환난과 핍박이 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지 못하고 급하게 황급하게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1장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도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게으른 자와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그들에게 맞게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세 호전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분이 바로 손양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증언을 했는가 하면, 그 양아들을 삼기는 했지만 그 양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는 모래를 심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2000년 전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 레드포드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사무엘 레드포드 목사님이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8명은 전부 다 어린아이 때 다 죽고 딱 하나에만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5년 만에, 그리고 에너스 교회로 부임한 뒤 3년 만에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대성교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 문맥은 바로 이런 문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는 자신의 정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것이 너의 일이니까 알아서 감정 조절은 네가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러저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숙제가 있고 또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신자가 가져야 될 기쁨의 정서까지 다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착하고 여린 사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겪는 문제 속에 그 사람이 빠져버려요. 대개 상담하다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요. 너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다가 그 사람의 정서에 너무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 사람의 정서적으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또 다른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서상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흔히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도 마음 좋은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채워줍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넉다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는 사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삶 전체가 다 빼앗겨서 내가 살아내야 될 삶까지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 제껴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다니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기뻐하는 일은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로 직시하는 데서부터 기뻐하는 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말해요.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것은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 그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해서 평가절하기도 하고, 또 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했다고 하던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처럼 그것 또한 시간이 가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간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볼 때 이런 자세와 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냥 어느 때든지 무조건 없는 정서까지 다 짜내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겪는 실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간과하거나 평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그 고통이 어려웠는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실제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근본적 즐거움의 정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즐거움의 정서가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만한 용속적 기쁨의 정서를 드러낼 만한 그런 근거와 이유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어야 정상적이에요. 웃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만한 그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고 그 자원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 명령에 순종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의 정서, 영속적 기쁨의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근원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지요? 천국 비유가 나타나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쁨의 정서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정서를 가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위로 이런 것들을 거절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의 특성은 잠언 기자가 말한 바대로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리가 슬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즐거움에도 그 끝에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속적 기쁨의 정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정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때는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열매 없는 기쁨들이 내게서 제거되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때는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그 열매 없는 기쁨의 정서가 제거된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주권적인 기쁨이신 당신께서 이것들을 제게서 제거하시고 친히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악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지만 상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그들의 기쁨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정서와 기쁨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시편 기자에게 드러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때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박국 선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행복 이런 것들을 나는 다 내어버리고 이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제한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영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도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정서는 어떻게 생기죠? 기쁨의 정서는 우리 심령이 합당한 은택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의 정서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도 기쁨의 정서를 갖게 되는가 하면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도 우리는 기쁨의 정서를 가질 수 있죠. 좋은 예가 뭡니까?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딱 하는 순간 마음에 흥분과 기쁨의 정서가 자리하지요. 이런 것처럼 기뻐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도 물론 기뻐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경험되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분을 무한히 경험해도 다함이 없는 그 기쁨의 정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쁨의 요소 안에는 어떤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갈망의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궁핍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이런 면에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불행한 과거나 현재보다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을 더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영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박하고 힘든 삶의 현실에 함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셨던 기쁨의 정서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도바울이 말한 바대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정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토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나아갈 때도 상냥한 얼굴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필요를 부모님께 구해야 부모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로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기쁘게 주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쁨에 장해야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정적 정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기도가 나타나지요? 탄식의 기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그 탄식의 정서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기쁨의 정서로 뒤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기도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래 이렇게 원한다, 구한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코마이라는 말은 기도한다, 간청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 필요를 그냥 얻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그 단어를 여기에다가 쓴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라는 이 말을 단순히 뭐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께 늘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전반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핑계대는 것이 얼마나 구차한 핑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고 말하시면 돼요.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정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정서만 가지고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안에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드셔도 땅을 딛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다 힘들다 하시면서도 일상의 삶을 대부분 살아내시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이처럼 마땅한 삶의 자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잘 그렇지 못하지요. 왜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왜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은 기도는 영적인 의무인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육적이기 때문이죠.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무에 육적인 마음을 메워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는 친구 만나는 것이 즐겁죠. 그렇죠? 근데 마음이 슬플 때는 친구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에 나아가 보면 대부분 동창이나 동기회 때 나아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오지 어리고 힘든 사람들은 얼굴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어렵고 힘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기 때문에 기도할 의지도 욕망도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합인지 아이홉인지 모르겠지만 뭐 24시간 기도 운동 본부라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든지 아니면 릴레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라는 말은 2장 13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는 말, 여기 끊임없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쉬지 말고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쉬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쉬지 않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바울이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이 말은 디모데가 머릿속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디모데만 생각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식의 흐름 안에서 자기 자녀든지 아내든지 남편인지 한 번도 그 의식의 흐름에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기억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죠?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순간 항상 디모데를 떠올려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낙심하거나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이 계속 힘을 내어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쉽게 기도의 의무를 잊어버리거나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기도의 의무를 태만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좀 해보다가 뭐 기도문이 열리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5분 만에 떠버려요. 어떤 날은 기도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형편과 처지가 내키지 않아도 기도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로 기도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시종일관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하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가르유다처럼 입으로는 키스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해보지만 실상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몸이 좀 회복되어져서 아침 고요 수목원에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한번 갔습니다. 예쁜 꽃들, 정말 아름다운 수목들이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원이나 수목원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그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정원을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아니,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해졌나? 이 사람의 사고구조가 왜 이렇게 이전과는 달라졌나? 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 마음의 온갖 잡초가 다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정원에 세속의 생각이라고 하는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게 되어지면 이 잡초들이 도단하게 되고 금세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소원과 목적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제 죽었던 정욕이 다시금 그 사람 마음속에서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탓인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의기소침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 계시면 직장 퇴근한 길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보내시고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고장난 기계처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름이 쳐져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 수단을 사용해야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기름이 쳐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정서로 순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의무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의무에 순종하실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횟수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몇 번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게로, 질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이걸 보시지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랫동안 버텨냈느냐 그걸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 기도라고 해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했죠. 성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함이 없이 의무감에서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터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죠? 루터는 바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절대로 비효과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도끼로 나무를 자릅니다. 패기도 하죠. 그런데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갈지 않은 채 도끼질을 계속하면 그 일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도끼날을 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야 일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칼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말을 몰아서 멀린 길을 가는 사람이 말에게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쉬게 하지도 않은 채 계속 달리면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일정 기간 동안 쉬게 하고 물도 먹이고 꼴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꼬여있고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힘쓰고 애쓰는 일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오고 묵상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문제 해결책을 의외의 곳에서 찾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씀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의문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죠. 그 의문이 뭐냐면 기도한다고의 사람의 뜻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묻는 거 보니까 바뀐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안 바뀐다고 말하면 또 기도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죽는다 그러는데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당장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와가지고 약을 처방해 달라 그럴 때 때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어느 날 약을 달라 그러면 그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의사의 마음이 바뀐 거냐?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환자의 형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약을 줘서 치료해야 될 단계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과 형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뜻을 드러내시죠. 물론 그 궁극적인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의 역사를 가장 깊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다음에 감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지요. 그냥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는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명령과는 좀 다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기뻐하라 그랬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성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는 시간성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예외 상황 없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나타날 수 있죠? 이 감사는 우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장애를 주는 것을 기도로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근거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창조하였죠? 6일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풍족한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의 안식을 만끽하고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끝내버리지 않고 지금도 못하고 계시죠? 보존, 유지,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컵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지구가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들이 무슨 충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유를 받아서 무슨 엔진이 달려서 돌고 있습니까? 무생물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돌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시장입니다. 쇼예요, 쇼. 진짜. 쇼를 다른 데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전시장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우주 만물은 허무와 죽음의 종노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신자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자율신경계와 비자율신경계가 있죠. 그렇죠? 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심장은 내 마음대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나요? 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신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런 인체를 바라봐도 우리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눈뜨고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공기 속에 살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물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한 1, 2분 있다가 그냥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선물입니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칼뱅은 그냥 병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고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소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은 허무와 죽음의 종노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번뜩이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일반은 종만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고르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았지요. 그래서의 속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누구보다 더 힘써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이죠. 밥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생각과 관점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무관심하게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요? 최악의 순간에도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상황이 결국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제대로 작동되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와 삶의 틀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면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음을 읽어보시면 세 가지 날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기도, 금식, 그 다음에 감사일. 감사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적 감사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감사의 날을 특별히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지 지금 3년이 거의 지났죠. 그런데 저희가 입당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기억나시니 모르겠지만 현상교회 감사의 날 이렇게 붙였거든요. 감사의 날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대중의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에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짝대기가 여기에 들려있지만 사실은 그 징계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는 궁극적 선으로 그를 몰아가시기 위함이었죠. 이런 의도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욥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죠? 그리스도 예수가 기독교 중심이라는 이야기요.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구속의 은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 항상 기뻐하거나 또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누구처럼 자녀들 잘 자라주고 몸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나름대로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주 예수,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요. 어떤 때는 풀네임이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단어를 그냥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순서를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들을 이해하는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그냥 의무 준수로 여기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럴 때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고 있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동력으로 삼아 의무를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근거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를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대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